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약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하면서 최근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화상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한 미국의 지원과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 확대에 따른 강한 대응 조치를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양측이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돈바스 지역 내의 무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 틀과 우크라이나의 내부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의미 없는 일이라며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이콧은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프랑스는 대신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선수부호를 담보할 수 있는 헌장 또는 규약 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미셸 블랑케 프랑스 교육체육부장관도 스포츠도 하나의 별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할지 여부는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지에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에 지지 또는 실망 등을 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10일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8%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등이 전망한 6.7% 증가보다 더 높은 수치로 198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9% 올랐는데 이는 지난 1991년 중반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특히 눈에 띄게 오른 분야는 에너지 분야로 33.3% 급등했는데 휘발유 가격이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외에 식음료는 6.1%, 주거비는 3.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자이말리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수치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9일 세계 부패의 말을 맞아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등의 정부관리 그리고 업체 등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재무부는 9일 발표에서 이들 국가의 코로나 대응 등을 포함한 부패 등의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부패는 국민들로부터 자원을 빼앗아가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진보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제재 대상에는 코로나 대응 비용을 부풀려 업체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엘살바도르 내각 총리와 자금 남용에 연루된 과테말라 보건관리 등 개인과 기관 총 15개가 포함됐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는 협력과 우정, 동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9일 모든 핵 보유국들에게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외무성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불행하게도 전 세계는 핵무기 폐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핵무기 보유량 감축에 대한 논의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핵무기 보유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후미오 총리는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내년 1월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평가회의는 NPT 체제의 기반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해 핵무기 없는 세상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돈과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이어야 이 명단에 오를 수가 있고요. 최근 2년간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 여성 파워의 순위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이 포브스 측의 설명입니다. 자, 2021년 세계 여성 파워 맨 윗자리에는 미국인 맥켄지 스콧 씨가 올랐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전 부인으로 더 유명한데요. 이혼을 하면서 자산이 세계 여성 3위에 있기도 하지만 자선 사업의 앞장서는 새로운 관점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박애주의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세계 여성 파워 2위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지난해 2위였던 유럽중앙은행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와 순위를 바꿨고요. 4위는 미국 자동차 회사 GM의 메리 바라 CEO,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이혼한 멜린다 게이츠 씨의 이름이 여성 파워 5위에 보입니다. 자,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20명 여성 가운데 화이자사와 함께 코로나 백신 개발에 나선 바이오텍의 공동 설립자인 면역학자 오즐렘 투르시 씨가 48위에 있고요. 탄자니아의 코로나 방역에 공을 평가받은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이 94번째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자, 영향력이 높아진 여성도 있습니다만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10년 연속 1위에 있었던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지난 8일 퇴임과 함께 이 명단 심사에서 제외됐고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고령으로 대외 활동이 줄었고 또 버킹엄 궁을 둘러싼 좋지 않은 평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24계단 내려간 72위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삼성그룹 산하 호텔신라 또 신라 면세점을 이끌고 있는 이부진 CEO가 세계 여성 파워 89번째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 관계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11일 토요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함경북도 청진 지역은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삼지연의 기온이 영하 11도에서 시작합니다. 김영권은 영하 10도, 해산이 영하 9도, 자강도 중간이 영하 7도입니다. 평양 개성은 1도에서 시작하고요. 신의주가 영하 1도, 함흥이 영하 6도, 청진이 0도입니다. 원산은 2도, 장전 4도, 아침 최저기온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최고 영하 1도까지만 오르겠고요. 해산은 영상 1도, 중강 영상 3도, 평양 신의주 6도, 개성 9도, 청진 7도입니다. 함흥, 원산, 장전은 영상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먼 바다는 오전부터 가끔 비 내리겠고 앞바다 쪽은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더 흐려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2m로 오전에 먼 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0.5에서 2m, 역시 오전에 또 먼 바다 쪽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됐습니다. 한편 이란은 지난주 자신들이 제안한 방안에 근거해 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 니카라과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뉴질랜드가 담배 구매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영원히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됐다는 소식 등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회의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9일 재개됐는데요. 이날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회의는 지난주에 시작됐었는데요. 잠시 휴지기를 가졌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했다가 3일에 일단 마무리됐는데요. 그러다가 9일에 다시 열린 겁니다.
네. 자, 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이란 쪽에서는 먼저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볼까요?
네, 이란 대표단을 이끄는 알리 마게리카니 외무부 차관은 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란은 기존 위치에 근거해 회담을 진지하게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위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지난주 회의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새로 제안했던 방안을 언급한 겁니다.
예. 이 방안을 두고는 협상 당사국들이 반발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3일 협상이 종료된 뒤에 회담에 참여한 서방 나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새로운 조건을 첨가함으로써 협상 타결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 미국은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반발이 크죠?
맞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회담과 관련해서 로이터통신 등 언론에 이란이 지난 4월과 6월 6차례 진행된 회담에서 자신들이 제안해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 상황에 대한 의견을 모두 철회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이란이 이번 협상을 도발적인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무력화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회담 당사국으로 그동안 이란이 유화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러시아, 중국, 이란 측 태도에 당황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회담에 참여한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요. 러시아와 중국도 이란의 태도에 당혹감과 실망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은 오히려 미국 쪽에 미국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고위관리는 지난 5일 이란 관영 타스님 통신에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전하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회담 진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 정부가 최대 압박 정책을 철회하고 유럽 국가들이 정치적 의지만 보여준다면 즉각적인 협상 타결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만일 회담이 실패하면 다른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진전하는 상황에서 외교가 실패해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상황에 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란 핵 프로그램 진전이라는 것이 그 이란이 핵 합의를 점진적으로 무력화하고 또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8년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 합의에서 이탈한 이후에 우라늄 농축 농도와 농축 양을 늘리고 우라늄 농축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이란 핵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처를 점진적으로 취해온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원래는 처음에는 이란 핵 합의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란이 개발 중이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당시 2015년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주도로 체결됐습니다.
네, 미국이 그리고 핵합의에서 이탈한 뒤에 대이란 경제 제재를 부활했고요. 이란 핵합의를 점진적으로 무력화하면서 핵합의가 또 좌초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미국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지난해 4월 초부터 빈에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과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6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지난 6월 이후 이란 대선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5개월여 만인 지난달 29일에 다시 열린 겁니다.
네. 자, 이란 주변국 가운데 하나로 이란과 또 적대적인 이스라엘이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줄곧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유지해 왔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만났네요.
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국방부 시장은 이란 비핵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예. 자, 두 나라 장관의 만남에 관련해서 최근 로이터 통신이 아주 눈길을 끄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소식통을 인용한 단독 보도였는데요. 두 나라 장관이 이란 핵합의가 좌초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두 나라가 군사훈련을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과 수교하는 나라가 하나 더 늘었다고요?
네, 중미에 있는 나라죠. 니카라과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과 수교를 한다. 그러면 타이완과는 단교를 한다는 뜻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 중국은 자국과 수교하려는 나라들의 전제 조건으로 타이완과 먼저 단교할 것을 요구합니다. 니카라과 정부 측도 9일 발표해서 타이완과 단교하고 앞으로 어떤 접촉이나 공식적 관계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타이완과의 단교를 요구한다는 건 이른바 그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이 중국 영토 가운데 하나로 독립국이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니카라과의 단교로 14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차이잉원 현 차이완 총통이 취임한 이후에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당시 21개에서 현재는 14개로 줄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이 타이완과 수교를 끊은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2019년에 태평양에 있는 나라죠. 키리바시와 이 솔로몬 군도가 타이완과 단교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격상한 나라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동유럽에 있는 나라죠. 리투아니아가 사실상의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타이완과의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보복으로 리투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격화했습니다.
네. 자, 니카라과의 이번 조처에 대해서 중국 정부 반응 어떨까요?
네,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니카라과의 결정이 국제적 경향에 부합한 옳은 결정이라면서 니카라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타이완 외무부는 타이완이 계속해서 실용적인 외교를 진흥할 것이라며 타이완은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현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정권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탄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처가 니카라과 사람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민주제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나라는 타이완과의 관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00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평생 담배 판매를 불법화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뉴질랜드가 올해 만으로 13살 이하 인구는 평생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적인 금연 대책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데요.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법이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008년 이후에 출생자, 그러니까 지금 13살인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 사람들한테는 담배 관련 제품을 일절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한다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 베이핑이라고 해서요.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담배라고 하면 이 맛과 모양 따위를 담배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전자기구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정 연령대의 그 담배 구매를 평생 금지한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뉴질랜드가 처음입니다. 아이샤 베럴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우리는 젊은이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것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뉴질랜드의 성인 흡연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AP통신 보도를 보면요. 성인 흡연율이 약 11%에 달하고요.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9% 정도 됩니다. 반면에 뉴질랜드 원주민이죠. 이 마오리족의 흡연율은 평균보다 높아서 22%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이 전국의 성인의 평균 흡연율을 5% 아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자, 뉴질랜드의 흡연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 집계를 보면요. 미국의 흡연율이 14%고요. 한국의 흡연율은 20%에 달하는데요. 참고로 북한의 흡연율은 15%로 집계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뉴질랜드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이 국내 암 발생 건수 4건 가운데 하나가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질랜드 보건부는 흡연이 여전히 뉴질랜드에서 예방 가능한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뉴질랜드 정부가 이 특정 연령층에 대한 평생 담배 판매 금지 말고도 다른 대책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반 담배에 들어가는 이 니코틴 함량을 대폭 줄이도록 했고요. 담배를 파는 장소도 대폭 줄이도록 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관리는 현재 담배를 파는 곳이 8천여 개소에 달하는데 앞으로 이를 500개 미만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조처에 대한 뉴질랜드 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역시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반대로 소매업체 등 담배를 파는 업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조처로 일부 상점이 문을 닫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이 담배 판매 금지 조처로 앞으로 암시장이 형성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뉴욕시가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들에게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포괄적인 반부패 전략을 발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유권자라고 하는데요. 미국 최대 도시입니다. 뉴욕시의 유권자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네, 뉴욕시의회가 9일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찬성 33,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모든 뉴욕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한 겁니다.
네, 통상 미국에서는 시민권이 있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욕시에선 이제 합법적인 체류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시민권이 없어도 지방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처로 80만 명 이상이 투표권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비시민권자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최소한 30일 이상 뉴욕시에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이나 노동 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이 다카의 수혜자들 젊은이인 일명 드리머들에게도 이 투표권이 생기게 된 건데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여전히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네. 자, 비시민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표도 조금 제한이 있다고요?
예, 비시민권자들은 대통령이나 연방의원을 뽑는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요. 주지사와 주의원을 비롯한 주차원의 선거에서도 배제됩니다. 이 투표권은 뉴욕시 관련 선거로 국한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장과 시의원, 5개 자치구 구역장, 시감사원장, 공익옹호관 등은 뽑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비시민권자들의 투표 언제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는 2023년, 그러니까 내후년 1월에 있을 시의원 선거부터 비시민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언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시행에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 더블라지오 시장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1월 1일에 취임하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 역시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법의 시행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 법안은 처음 시의회에서 발의됐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데 반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을 반대해왔고요. 이날 표결 앞두고도 이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공화당 측은 시의회가 비시민권자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 차원에서 먼저 관련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법안 통과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예, 법안 발의를 주도한 뉴욕시의회의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적인 날로 평가했습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 이민자 출신인 로드리게스 의원은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뉴욕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밝히고 뉴욕은 다른 진보적인 도시들의 빛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준 경우가 뉴욕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곳은 10여 곳에 달합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 주에 있는 11개 도시와 버먼트 주의 2개 도시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뉴욕시의 경우 미국 최대 도시다 보니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또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뉴욕과 또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도시들이 더 있나 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워싱턴주와 메인주 등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비시민권자의 투표권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려는 곳들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콜로라도주와 플로리다, 엘라베마주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전하면서 노스다코타주와 애리조나주는 비시민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미 공식적으로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스터샷, 즉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이 더 확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9일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기존의 18세에서 16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이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맞은 후 6개월이 지난 16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해 부스터샷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네. 자, 부스터샷 대상 연령을 더 낮추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2차 접종으로는 충분한 면역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점차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FDA의 피터 막스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성명에서 성인뿐 아니라 16세와 17세 사이 청소년 사이에서도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뒤 백신의 효과가 약화함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난 10월 의학전문지 란셋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백신의 예방 효과가 47%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부스터샷의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화이자사는 8일 부스터샷을 마치면 오미크론 변이도 기존 바이러스 수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FDA의 승인이 나면은 바로 접종 시작하는 겁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로셰 올런스키 국장이 9일 FDA 결정이 나온 후 몇 시간 만에 바로 승인했습니다. 올런스키 국장은 성명에서 아직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모든 대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초기 데이터를 보면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을 비롯한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며 16세와 17세 청소년들이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부스터샷을 맞게 되는 겁니까?
예, CNN 보도에 따르면 약 260만 명의 청소년이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 성인 인구 1억 4,100만 명에서 접종 대상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CDC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지난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상대로 부스터샷 접종이 승인된 이후 지금까지 약 4,700만 명이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반부패 전략을 발표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6일 미국 반부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38페이지 분량의 이번 전략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포괄적 반부패 전략입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이런 전략을 발표하게 된 건가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부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부패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평등, 전 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을 위한 노력, 그리고 민주주의의 그 자체를 위협한다는 건데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전략 마련을 지시했고 수개월에 걸쳐 이번 전략이 발표된 겁니다.
네, 자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예, 백악관은 반부패 전략과 관련해 총 5개의 핵심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부패 퇴치를 위한 정부 노력의 현대화와 조율, 자원 조달이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 불법 금융 억제, 부패 행위자에 대한 책임 추궁, 다자 반부패 구조 보존과 강화, 마지막으로 이 정체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관여 향상과 해외 지원 자원 활용입니다.
네. 자, 몇 가지 핵심 내용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먼저 부패 퇴치를 위한 정부 노력 현대화 등의 내용은 부패 관련한 연구와 정보 수집 그리고 분석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정보와 분석에 대해 국내외적인 공유 강화도 함께 이루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무부에 만들어질 새로운 반부패 전담 조직을 통해 미국 국제개발처와 재무부, 국무부 등에 마련된 반부패 조직과의 업무를 조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불법 금융 억제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부패 행위자들이 불법적으로 마련한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자금 취득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악용해왔다는 게 이번 전략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칙을 개발함으로써 자금 출처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해 추적 회피를 어렵게 만든다는 게 목표인데요. 여기에는 기업 등록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새로운 공개 요건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네. 뭐 나머지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예, 부패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은 재무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기관에 있는 해외 정부 기관의 부패 자금을 확인, 복원하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패 문제가 다국적 안건인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에서 반부패 구조 역량과 UN 부패방지협약 이행 강화 등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반부패 전략은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 핵심 가치, 즉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와 맞물려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전 세계 100명 이상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자, 개최일인 9일이 바로 세계 반부패의 날이었습니다. 이 백악관 표현을 빌리자면 부패는 대중의 신뢰와 정부의 능력을 좀먹는 사회 전반에 걸친 암덩어리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인데요. 자,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반부패 전략 발표는 정부의 핵심 가치, 즉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반부패 전략에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네, 반부패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반부패 전략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란 건데요. 심사숙고해서 전략을 싼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부패 지수 어느 정도입니까?
예,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각국의 부패 인식지수를 발표하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지수를 보면 미국은 이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1위는 88점을 기록한 뉴질랜드였고요. 한국은 61점으로 33점이었고요. 북한은 18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170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지구와의 경계지역에 64km에 달하는 이른바 스마트 장벽을 완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3년 반에 걸쳐 건설한 이 장벽은 감시카메라와 레이더 등 최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로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설립 과정.
이스라엘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지도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흔히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인 유대 지파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원전부터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이들 유대인은 2000년 넘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럽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19세기 말 이른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민족적 대운동을 펼치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 건설을 추진했는데요. 시온은 고대 이스라엘 2대 왕이었던 다윗왕의 궁전이 있던 곳으로 오늘날 예루살렘을 일컫는 성경적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시온주의 움직임은 당연히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아람 민족의 반발을 불러왔고 양측의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유엔이 나서서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해서 아랍 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각각 세우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결의안을 받아들였지만 아랍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듬해인 1948년 5월 14일 국가 건설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은 세 차례 전쟁을 벌이는데요. 세 번 다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전쟁에서 패한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지위.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나라인지 아닌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현재 영토와 국민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한 독립주권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유엔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비회원 옵서버 국가란 유엔 총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사실상 국가로 승인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현재 팔레스타인은 흔히 요르단강 서안지구라고 하는 요르단강 서쪽 지역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지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후부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특히 오늘날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동예루살렘도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육지 면적이 약 5,600제곱킬로미터 되고 인구는 334만 명 정도로 팔레스타인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곳에 이른바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건설하면서 이스라엘 주민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떨어져 나온 무장정파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급진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이들은 대이스라엘 강경 노선을 걸으면서 무장투쟁을 종종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약 365제곱킬로미터의 아주 좁은 땅입니다.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20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에 하나입니다.
중동의 화약고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인들이 믿는 유대교와 팔레스타인인들이 믿는 이슬람교 모두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여기에 1세기에 태동한 기독교 역시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아서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라는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본격화하는데요. 이스라엘은 1948년 1차 중동전쟁에서 예루살렘의 서쪽을 점령하고 이곳을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일 만에 끝난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예루살렘 동쪽까지 점령하고 1980년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주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스라엘 제2의 도시인 테라비브에 대사관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 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과 중앙은행이 서예루살렘 지역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역사적인 오슬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장차 두 나라가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이른바 이국가 해법이었는데요. 골자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일부 점령지를 팔레스타인에 반환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돕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슬로 협정의 주역이었던 이차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1995년 극우파 유대인에게 암살되고 강경보수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판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여기에 하마스의 테러 공격이 이어지면서 오슬로 협정은 30년 넘게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해지고 말았습니다.
I recognized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전격 선언하고 이듬해는 테라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아랍권의 격렬한 반발을 샀는데요. 현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극우 민족주의 정치인인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1972년생으로 올해 49살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이스라엘 북서부 하이파에서 태어난 베네트 총리는 유년 시절에 부동산업자였던 아버지의 일자리를 따라 미국과 캐나다로 자주 거주지로 옮겼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스라엘의 징병 제도에 따라 1990년 군에 징집돼서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으로 여러 군사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그는 사업 경력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뉴욕 맨해튼으로 이주해서 1999년에는 사기 방지 정보기술 회사인 사이오타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회사를 키워서 높은 금액에 매각하면서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2006년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는 네타냐후 총리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11년에는 시온주의 극우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을 떠나서 극우 정당에 입당했고요. 총선에서는 의석을 확보해서 연정 진출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에 참여하면서 2020년까지 경제, 교육, 국방부 장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시온주의 확장에 앞장서는데요.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와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결국 그는 2019년에 직접 극우 정당인 야미나당을 창당합니다. 야미나당은 2021년 총선에서 7석을 얻는 데 그쳤지만 연정 구성에 결정적인 열쇠로 작용했고요. 결국 베네트 총리는 단 7석을 가지고 지난 6월에 베냐민 네타냐후의 12년 집권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총리직에 올랐는데요. 이란과의 갈등, 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의 오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if와 whether,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른 if와 whether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ds if and whether are conjunctions that connect two or more sentences or clauses.
If와 whether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장이나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On today's program, I will talk about when if must be used and when the two words are interchangeable.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언제 반드시 if가 사용되고 언제 이 두 단어 if와 whether이 호환 사용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use if in conditional sentences. We cannot use whether.
조건문에서는 if를 사용합니다. whether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conditional sentence is one that presents a condition and a result.
조건문이란 조건과 결과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In other words, when A happens, B happens.
다른 말로, 즉 A가 일어나면 B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buy a house.
내가 만일 복권에 당첨되면 나는 집을 살 겁니다. 이 문장에서 if I won the lottery, 내가 만일 복권에 당첨되면 이것은 조건절이고 I would buy a house. 나는 집을 살 겁니다. 이 문장은 그에 따른 결과죠. 그러니까 즉 복권에 당첨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집을 사는 결과가 발생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Next, let's talk about two situations in which if and whether are interchangeable.
이번에는 if와 whether이 서로 호환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When reporting yes or no questions, we can use if or whether.
예 또는 아니요 질문을 전할 때 우리는 if 또는 wheth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He asked if I listen to music every night. He asked whether I listen to music every night.
그는 내가 매일 밤 음악을 듣는지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가 내가 밤마다 음악을 듣는지 아닌지 물어봤다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if나 whether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We can also use if or whether when asking indirect yes or no questions.
우리는 또 예 또는 아니요 질문을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 if 또는 wheth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Can you tell me if the train is coming soon? Can you tell me whether the train is coming soon?
열차가 곧 도착할지 아닐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문장에서 기차가 금방 도착할지 여부를 누군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 또는 아니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방 열차가 도착할 겁니다. 또는 아니요, 열차는 금방 도착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 또는 아니오 질문을 할 때도 if 또는 whether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if the train is coming soon? Can you tell me whether the train is coming soon?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오늘은 if나 whether이 둘 다 사용 가능한 경우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